자, 위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돈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일까요? 그러나 청소년들이 거침없이 돈이요. 요즘 청소년들이 돈 맛을 알아서 어린 영혼이 돈 때문에 부패해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심지어 이자놀이까지 하고 돈을 뺏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착각하고 돈을 숭배하면서 사랑하는 풍조, 그것을 우리는 청소년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주택,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부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록펠러는 나는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억만장자들이 웃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나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있을 때가 지금 회장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돈이 지금보다 더 많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를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다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윤리학에서 이마누엘 칸트의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마는 의무는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행해라 하는 절대 명령, 의무는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이 순수한 윤리가 된다라고 하는 칸트의 교훈입니다. 의무를 행하였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이나 축복은 생각하지 말고,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불행이나 징벌은 생각하지 말고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의무를 행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믿을 때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바로 믿지 아니하실 할 때에 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상벌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경건의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될 때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 하고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경건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가난하고 돈이 떨어지고 나면 슬픔에 사로잡히고, 이것은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부한 대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대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자족을 익혔어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그는 늘 간직하고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배고픔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배부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족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나의 평화와 나의 행복을 계속해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익히면 우리는 돈 문제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족을 익히는 원리 어떻게 하면 자족을 익힐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말씀이죠.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분명히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그 안에 있는 미술품들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챙기고 한아름을 안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지키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나갔는데 당신이 무슨 잔소리야? 잔소리 때려쳐.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보 천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미술관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던 보잉 747호기가 273명을 태우고 가다가 추락했습니다. 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는 억만장자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교사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억만장자 기업인이 비자카드를 내놓겠습니까? 은행의 통장이 하나님에게 통할까요? 증권이 하나님에게 통할까요? 억만불의 재산 등기가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 들어올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들고 들어왔고 이 땅에서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겁니다. 평생토록 열차권을 집 한 채만큼이나 구입해 놓은 사람이 마지막 열차를 놓쳤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많은 돈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차 카드라고 하는 이 영생을 놓치고 났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또다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 위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그나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생활의 필수품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경건에서 오는 것이지 손에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자세, 이 경건한 자세로부터 행복이 솟구친다는 것이죠. 1800년대 자연주의자 헨리 스토로는 사람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의 숫자만큼 부유하다는 말을 했어요. 좀 말이 꼬였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의 숫자만큼 부유하다. 이웃이 이것을 사면 나도 그걸 사야 되고, 이웃이 저것을 사면 나도 그것을 사야 되고, 저것을 사야 되고,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이웃이 이것을 사든 저것을 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고 나에게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빈손으로 들어온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셨으니 그것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지금 세계 금융시장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경기 침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융 경색이라는 말이 늘 나오고 있어요. 심근 경색처럼 금융이 막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제일 큰 요인, 월가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요인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예요.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조지 부시가 무슨 대책을 내놔도, G7이 무슨 대책을 내놔도 안 믿는 그 불안 심리, 그게 이 세계 금융시장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분의 사위는 30대 초반이에요. 뭐 30세에 결혼했나?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미국 월가에서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1년에 100만 불 이상을 법니다. 대학 초임자가 100만 불, 한번 생각해보세요. 10억. 1년에 그렇게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벌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월가의 금융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딴 데로 나가야 돼요. 월가의 상가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대요. 문을 닫는 상점도 많대요. 한인 상가들도 문을 닫는 상점들이 참 많답니다. 보석상을 하는 그녀는 요즘은 딴 거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고 흑인들이 그나마 금을 팔러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침체가 되고 금융이 경색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싸재고 달러를 싸재는데 우리도 같이 한 몫을 하면 이 경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정말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금융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현재의 난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도 만족한 삶,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는 공짜로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햇볕도 공짜로 즐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엽을 통해서 가을이 왔다는 것을 공짜로 즐기지 않습니까? 뭐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못 산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음식을 드시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루에 50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가서 뭐 별로 큰 호텔은 아니지만 흐미한 불빛 아래 낯선 여인과 고급의 칵테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그 남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허름한 모텔에 들어가서 석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연애 편지 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보, 여보를 사랑해요. 어려운 살림에 아이들 키우고 집안 돌보느라 거칠어진 당신의 손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나이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9절부터 보세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부의 함정을 기억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가지면 행복한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항해를 떠나지만 근심의 폭풍이 불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 활동을 전부 중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사랑하는 문맥 속에서의 부활해야 하는 자들을 말해요. 욕심을 가지고 또 벌고 또 벌고 돈 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의 쓴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탐욕을 가지고 돈 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이 벌어야 돼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버는 것은 얼마든지 벌어야 돼요. 그러나 탐욕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족이 물질 면에 있어서 행복의 비결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 자족의 교훈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선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자선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는 일을 중지해야 돼요. 부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올라갑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해져가지고요. 목에도 힘이 가고 어깨도 힘이 가고 눈에도 힘이 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 지지리도 못난 친구라는 생각이 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도 상당히 똑똑한 친구야 하는 우월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느끼게 되고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게 되니까 교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 돈을 가지고 교만합니까? 자기를 오해하고 돈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으신 것에 불과해요.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좀 많으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풍선에 바람이 자꾸 들어가요. 우리는 교만의 풍선에 들어가 있는 그 바람을 매일 빼야 합니다. 매일.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부한 사람, 상대적으로 기술이 많은 사람, 남들보다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교만의 풍선에 들어가 있는 바람을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나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사라져입니다.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이번에 외환 때문에 1년에 몇백억이 순간적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1년에 벌어놓은 몇백억이 순간적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돈은 확실성이 없어요. 물질은 확실성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불확실성의 재물이에요.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전에도 계시고 영원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어놓으라는 겁니다. 돈에다 희망을 거는 사람은 그 돈이 썩어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빡빡하신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꼭 죄를 짓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냐고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도 쓰지 않냐고 헌금으로만 다 내버리면 가정이 다 파괴돼버려요. 저는 그런 신앙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는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할 정도로 만들어놓고 헌금은 교회만 바치고 그건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아야죠. 자녀들의 교육을 챙겨야죠. 결혼을 챙겨야죠.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다면 누릴 것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대왕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린다. 우리가 대왕의 자녀가 어떻게 거지처럼 사느냐라고 하면서 사치스럽게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지만은 자녀들이 사치를 부리도록 내버리면 안 됩니다. 명품만 사가지고 입고 다니게 만들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때때로는 명품도 한두 개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검소하게 사는 훈련을 시켜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사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선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딱 걸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나의 희망을 탁 걸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질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탁 걸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기에 물질을 투입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후하게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후하게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검소하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이웃이 힘들어할 때 내놓습니다.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도와주려고 헌금하는 사람들. 행복한 자유인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고 부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돈과의 관계가 어쩌면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은지 몰라요. 이 돈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맺으면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지시고 돈을 바로 활용만 하시면 여러분 돈이 행복의 통화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돼요. 우리 교회 박정윤 장로님께서 경제 전문가이시니까요. 행복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재무팔복이라는 것을 맨 끝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재정면에서 여덟 가지 복인데요. 그분의 책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띄워놓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청직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집에 부요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예산을 생활화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삶이 여유로울 것이며, 빚지지 않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빚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유업의 상을 받을 것이며, 지혜롭게 소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가정이 화목하고 번영할 것이며,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불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분산 투자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위험을 줄여 곤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사랑으로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천국 은행으로부터 영원한 배당을 받을 것임이라. 이 재무팔복이에요. 그분의 책 전체를 요약한 것인데 청지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맨 끝에 사랑의 베풀 자선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짜서 살라는 것이죠.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돈으로 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고요. 소비할 때 충동 구매하지 말고 지혜롭게 소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할 때는 분산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월드뱅크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통계에 하루에 1불 25센트로 사는 사람, 우리 돈으로 대충 얘기해서 15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14억 명이나 됩니다.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하루에 1,500원 가지고 연명하고 있어요. 월드 비전에 의하면 식량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가 매 7초당 1명이에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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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1명 죽어요.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도 도나 줄리탄의 집에 날 좀 팔아 넘겨줘.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자신을 먹을 것이 있는 집으로 팔아달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야 뭐 드렸지만 5천 원짜리 해봐야 먹을 게 없다 싶지만요. 지금 전부 다이어트 하잖아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만 원 이하로 5천 원 내외로 이렇게 회식을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후하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아주 잘못돼가지고 부자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탁월하게 키우는 문제, 경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험도 봐야 돼요. 그래서 탁월한 인재를 만들어야 돼요. 수월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은사와 재능을 개발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탁월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교육은 수월성 추구와 평준화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탁월한 인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시험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평준화시키면 전부 하향평준화 돼버려요. 가난평준화 돼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탁월한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건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는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이 탁월한 인물이 되어야 나눠줄 것이 있죠. 그래야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죠. 그래야 너그럽게 후하게 베풀 수 있죠. 부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라서 떳떳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리마대의 요셉 니고데모도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어요. 돈이 좀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고넬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칭찬받았습니다. 부자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부자가 문제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어놓고 이웃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거부들이 되고 갑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웃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 이름 내지 말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데 전국을 구국기도해 나라를 살리는 기도회를 할 때 그래도 경비가 들여서 하지 못해서 목사님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시고 숨어버리시라고 했습니다. 이름 내지 말고 숨어버리시라고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계적인 갑부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앞으로 화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옛 화폐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화폐 계획을 앞에 두고 지금 쓰고 있는 옛날의 화폐는 최소화시키고 새로 나온 화폐로 전부 교환해 놓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날 화폐 많이 들고 있고 새 화폐 조금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옛날 화폐가 무용지물이 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거의 전부가 쓸데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화폐 계획을 당합니다. 죽는 순간이 화폐 계획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쓰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에 그것은 전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비자카드니 증권이니 현찰이니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화폐를 가지고 천국의 화폐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투입하는 그 돈이 전부 천국 화폐로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있을 때에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검소하게 살면서 누릴 것은 검소한 차원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투입을 해서 우리의 화폐를 천국 화폐로 교체를 해놓아야 된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 화폐로 교체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뱅이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제하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규모를 달리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저 몇 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로 살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19절에 나온 대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로 관리함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됐지만 물질을 바로 관리하면 천국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많은 삶을 살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가진 것 가지고 일단 만족하시면서 자족하시면서 사십시오. 탐욕 가지고 너무 부해지려고 해서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생하지 않게 뛰어들어서 던지고 이웃이 아프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 화폐로 많이 바꿔놓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한편으로는 자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선을 힘써서 여러분이 가지신 돈이 행복의 화폐가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